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2020년 6월 18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수지만 천국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을 아는 자들이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무엇보다도 매일 주님 말씀을 듣는 삶인 것을 믿는 자들이 오늘도 새벽 미명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예전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오늘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고 고대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과 축복이 있음을 믿는 자들이 모여싸오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지혜와 능력 받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과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평강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선조 가운데 하나지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에 관한 기록과 비교할 때 그에 대한 기록은 아주 약소합니다. 이삭의 삶은 창세기 26장과 27장 두 장에 모두 요약되어 있고 35장에서 그의 죽음이 간략하게 언급된 것이 고작입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곳은 오늘 우리가 보는 26장 한 장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조차도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광을 입은 사람으로서 흠이 많은 사람으로서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 개인적으로 한두 번다 읽으셨을 줄 믿고 저는 오늘 이삭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계속 선포하는 진리, 중요한 진리 셋을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교훈은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두 번이나 애굽 왕과 그랄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듯이 이삭도 그랄 사람들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여러분 구절을 보시면 그랄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름다운 아내를 차지할까봐 거짓말한 겁니다.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목숨과 안전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의 정조와 명예를 기꺼이 희생하려고 했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삭보다 더 고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0절, 11절에 나와 있듯이 아비멜렉은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것을 알게 되자 곧 모든 백성에게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나 리브가에게 손을 대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리라. 그 결과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그랄에 거하는 동안 정조를 잃지 않았고 이삭은 오히려 아비멜렉의 보호하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꾀를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두려움이 많았고 불의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왕에게 꾸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시고 사용한 자들은 종종 흠이 많은 자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이삭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또 다른 대표적인 예, 다윗. 자신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간음하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살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 교육을 정말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세 명도 똑같이 연약하고 믿음이 약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의가 강했고 충동적이었고 나서기를 좋아했고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3인방 가운데 나머지 둘, 야고보와 요한은 우루의 아들들이라는 별명답게 격렬했고 또 권력욕이 강해서 예수님께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또 하나는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인사청탁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모두 나중에 자신의 의는 걸레와 같은 것을 깨닫고 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처절하게 깨달았기에 하나님과 남 앞에서 늘 겸손했고 다른 흠이 많은 자들을 정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은혜가 되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들의 연약한 점을 볼 때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형제들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권세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실 우리도 모두 연약한 자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고 다윗과 같고 베드로와 같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고백할지 모르지만 현실의 삶에 부딪히면 그 믿음이 산산조각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문벌 좋은 자들도 모두 유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내면을 보면 유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많은 고급 공무원, 검사, 판사, 회사 중역, 교수, 대기업 중역들 가만히 보면 자신의 철학과 종교적인 신념 다 내려놓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칼에 잘리기 때문에. 출신 배경이 아무것도 없는 말단 공무원, 운동권 학생들, 여자 공무원들이 더 진실하고 의롭고 용감합니다. 지금 있는 자리를 박차고 나와도 잃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모두 연약하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영의 눈이 뜨여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아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인지 잘 아는 겁니다. 자신의 의는 걸레와 같고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아는 겁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뜨였다면 나도 이삭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같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또한 이제는 성령의 소욕으로 애써서 육신의 소욕과 싸우지만 지속적으로 성화되어 가지만 그러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기에 사도 바울과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자신이 연약한 줄 아는 사람은 늘 조심스럽게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늘 청하며 살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 갑니다. 날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러나 자신은 의로운 줄 알고, 선한 줄 알고, 강한 줄 알고,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베드로와 같이 반드시 넘어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는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워 이것을 늘 찬송하며 나는 구원받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사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생에서 실수를 별로 해보지 않은 사람, 목사로는 빵점인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 것을 잘 알아야 성도들을 잘 이해하고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성도들을 이해하며 헤아리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우리 늘 어떤 말씀을 보든지,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것에 관한 교훈을 듣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관한 교훈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를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그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명하셨습니다. 2절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하나님은 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삭을 축복하셨습니다. 근데 축복하시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축복을 하시고 더큰 축복을 하셨습니다. 3, 4절을 보시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여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왜 주겠다고 하십니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며 한 약속 때문에 네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에게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삭은 가뭄을 피해 내려온 이방인 땅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12절서부터 14절을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에 100배나 얻었고 남의 땅, 이방인 땅에 와갖고 농사에서 그 수익을 100배나 얻었다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이 심히 많았더라. 그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더라고 합니다. 그날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흙으로 막고 또 이삭이 새로 판 우물도 둘이나 흙으로 막았을 때도 하나님은 이삭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갱신해 주셨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님 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다른 모든 유산 물려주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삶으로 자녀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쫓아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신이 택하신 자는 그 후손까지 쫓아다니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주에 있는 자들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그들이 가로되 이거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 29절을 보시면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둘째, 이제는 이삭을 두려워해서 이삭에게 평화 조약을 맺자고 제의했습니다. 28구절을 보시면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고 조약을 맺자. 우리와 언약을 맺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부탁했습니다. 우리는 이삭과 같이 하나님이 쫓아다니며 축복하시는 삶을 누리는가? 주에 있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노라고 고백하는가? 우리도 이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축복은 설령 누리지 못해도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 누리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것은 부자건 가난하건 많이 배웠건 많이 배우지 못했건 세상에서 한자리하건 그렇지 못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신령한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우리가 가난한 것을 보고 우리를 멸시하더라도 자기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신령한 축복 우리가 누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슬그머니 부러워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주시는 세 번째 교훈, 이삭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런 축복을 누렸는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가에 관한 교훈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삭이 축복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100% 조상 탓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 자신도 그런 축복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이삭은 온유해서 주어진 삶에 잘 순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다. 그랄 사람들이 그의 우물을 막았을 때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옮겨갔습니다. 아비멜렉이 우리에게서 떠나가라고 했을 때도 역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다시 그랄 목자들과 우물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옮겨갔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랄 사람들이 다투지 아니하였더라. 계속 피해가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좀 한두 번이라도 반박을 해야 싸움이 일어날 텐데 이 박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두 손뼉이 마주쳐야 됩니다. 근데 하나가 계속 피하면은 더 이상 싸움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은 남이 핍박하면은 핍박을 잘 받고 싸움을 피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백성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 내보내시면서 같은 요지의 말씀을 하신 것 우리 잘 압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속으로 보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지만은 비둘기처럼 순결하지만 뱀처럼 지혜롭으라고 하시면서 어떤 마을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거든 다른 마을로 피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괴롭히거든 싸우지 말고 다른 마을로 피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상에서는 경쟁적이고 싸우고 승리하는 자가 똑똑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양보하고 온유한 자, 핍박을 잘 받는 자가 그러므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잘 압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가 나중에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십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롯에게 뭐라고 제의했습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먹을 것과 다른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남과 다투지 말아야 됩니다. 싸움을 피하고 온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때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치리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온유하게 사는 거예요. 이삭은 온유에서 주어진 삶에 잘 적응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집사람한테 종종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하고도 싸워본 적이 없다고. 반농담, 반진담입니다마는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첫째 이삭은 온유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는데, 둘째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25절을 보면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라고 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늘 장막에 거하면서 어디로 옮겨가든지 단을 쌓았고, 하나님이 주실 때마다, 은혜를 주실 때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믿음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이 쫓아다니시면서 그를 축복하신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디로 이사 가든지, 어디를 방문하든지, 기회를 얻을 때마다 교회를 찾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몇몇 성도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랬듯이 올랜도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교회를 찾았습니다. 우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저것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 남은 교회 찾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제일 먼저 교회부터 찾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잘못했건 안 했건 남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온유하게 잘 견디고 피하는가? 아니면은 맞대어 싸우는가? 예수님을 닮아 성화되어 간다면 예수님과 같이 억울함과 교통을 잘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싸우자 그러면은 조용히 피해야 됩니다. 혹자는 반문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사하지 않겠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문둥병자 10명이 치유받았지만 그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놀랍게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이 불경건하다고 멸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늘 동일한 것을 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은 10명이 받으면은 한 명만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봅니다. 시편 50편에 따르면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시는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적인 삶, 단조로운 삶, 평이한 삶 속에서도, 아니, 어려운 삶의 연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삭과 같이 믿음이 연약해서 불의한 삶을 살 때가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축복받은 백성인 것을 믿고 살기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남과 싸우지 않고 온유하게 살며 겸손한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풍성히 받고 주위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삶, 모두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은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믿음이 연약했을 때가 많았던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경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큰 죄를 지은 자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너를 쫓아다니면서 축복하리라고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윗과 같이 오늘 말씀의 이삭과 같이 온유한 자로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흠이 많지만은 정확하게 흠이 많기에 다른 흠이 있는 자들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잘 헤아리며 그들을 복되게 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흠이 많기에 자기 의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할 때, 여호와를 기뻐할 때 저가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사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기도 말씀, 오늘의 말씀 묵상 들은 분들 도대체 몇 분이나 되는지 제가 대충 확인해 보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 들은 분들은 제게 간단하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들었다 하는 얘기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